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신 예수도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어떤 기도보다도 긴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조차도 뚜렷한 그 질서와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예수님다운 면모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세상에서 성령과 더불어 자신이 완성하실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 다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직접 연관된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장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되어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심을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조차 기도하셨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20절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 벌써 우리를 위해서까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러한 주님의 기도 덕택에 우리가 오늘 믿음을 부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생도 이 기도 중에서 은연 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 역시 예수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절에 오늘 그랬죠. 또 오늘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지만은 그 구하시는 영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과는 완전히 다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데서 우리는 진정 영광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보겠는데 1절에 오늘 첫 부분에서는 마지막 기도조차도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읽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말씀처럼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는 고백적인 내용을 봅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행동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해두신 때에 맞추심을 배웁니다. 또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하였지만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자신이 행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3절에서 8절에 모두 24번의 때를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요. 사실 때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때를 잘 만난다면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때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때를 만드시는 데서 역시 창조주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조차 때를 바르게 사용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기록과 함께 가시매 때 역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위에서 솔로몬의 표현처럼 많은 때가 있지만 그것은 또한 세상 속에서는 늘 상대적이고 특히 솔로몬이 때를 말할 때 첫 번째로 말한 죽일 때가 있고 라고 말했지만 예수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때의 고백은 가장 안타까운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창조주로서의 지배하고 다스리는 때를 버리시고 우리와 꼭 같은 때를 가지셨지만 그 절정이 제자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때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70, 80을 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33살에 인생의 귀중한 정점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이 감사할 이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예수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피조물이요 연약한 우리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제 1절 상반절을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일깨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서 얼굴을 들어서 자신의 온 곳이요 경외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다시 눈을 드십니다. 땅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서 눈을 우러러 드시는 모습을 요한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예수도의 아버지를 향한 맡김이며 인정입니다. 앞에서도 요한은 어둠의 하수인들이 예수기도를 계속 죽이고자 시도했음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7장 30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장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기록으로 봐서 주님의 희생조차도 반드시 계획되고 예정된 때에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 하반절에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시는 내용으로 들리지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가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란 그것이 창세전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있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기도인들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영광은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로 주님다운 고백이요 모범입니다. 예수기도는 자신을 위해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 모두의 기도의 모델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도의 이 기도 속에 말씀하시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그 기도 내용에서도 많은 진리를 담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신 이유와 영생의 이해는 물론이고 다음 세 번째 제목에서도 생각하게 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소이다. 2절에 이제 그랬습니다. 하는 말씀도 내용을 앞뒤로 바꿔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이 역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s you have given him authority of all flesh, that he should give eternal life to as many as you have given him. 모든 육체들 위해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모든 교회의 권위, 성경에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권위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만 사용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사용해 줘야 된다. 그러면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멸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44절에서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예수도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끼치심을 고백하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과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증거하십니다. 모든 능력에 있어서 대적들이 이길 수 없는 권능을 주시는 것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는 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영생이 무엇인가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절에 그랬거든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고통 중에서 영혼을 누린다면 그보다 더 비극이 없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에 그런 염려를 말씀하시면서 불칼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영생은 먼저는 삶의 길이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독특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표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의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대상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도 남는 것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만 하면 짐승 같은 삶에서 사람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은 꼭 저 유명한 사람들의 참회록이 아니라도 우리 자신 속에서도 보고 아는 사실입니다. 아니, 제 속에서도 보고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단순히 이 육신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스스로 취해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역사 속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변화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복음의 완성 이전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 또한 영생을 얻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해서 우물물을 기르러 와도 사람들이 모두 낮잠을 자는, 오침을 자는 정오의 우물가를 다녔지 않습니까? 다섯 남자와 함께 살아봤지만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무절제하고 기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들을 만나고 물 한 모금 달라시는 주님의 부탁에도 오히려 시비를 걸 정도로 여유가 없는 불행한 삶이었지만, 자신의 이러한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발각당하고 예수들을 인정하게 되고 사죄를 알고 삶이 바뀝니다. 자신의 용서받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들을 소개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전도의 일을 감당했고, 그 이후에는 분명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 만났던 다른 여인들처럼 그녀의 삶은 과거에 저주받은 듯한 불행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만 접하게 되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을 계속 고집할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되물을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옳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가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영생과 저주의 차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가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 사람의 중심에 성령께서 성전을 삼고 계시는가, 그대로 황량하고 고달픈 세상, 아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어두움의 영이 자리하고 있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요즘 사무엘상을 상고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그 두 사람의 움직임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지금 그 왕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어렵지만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자명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하면 다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나 생명과 기쁨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혁신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데 혁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요?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뭐 그래서 회사 이름도 무슨 이노베이션 쓰죠. 급속하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들을 믿고 나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이노베이션이에요. 비록 힘겹고 어려운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자신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겨운 환경을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보이는 상황에서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내면의 능력이 환경을 뒤집고 바꿔가는 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는 더 밝고 행복하게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너무 멀리 어렵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제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들 속에 행하라고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다 꼭 같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과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두의 하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에게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임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시험당하는 일에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알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 사명이 뭘까? 자신이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구상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죠.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라고 하신 것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은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를 아마 모를 사람 없어요. 그것을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목은 영화롭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사실적인 역사를 바로 앞에 두고 창세전에 함께 누렸던 아버지와의 영광을 회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을 기도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셨는데 이미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선제, 즉 먼저 계셨음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1절 2절에서 그랬죠.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인격화한다는 거죠. 신약의 말씀,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창세전에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잠언서 8장 22절에서 26절에 그렇게 지혜를 인격화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셨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정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만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아니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인류의 죄를 모두 감당하는 수치와 아픔을 감당하여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과거의 모습과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라는 미래에 회복할 영화 속에는 다시 그 영화에 참여하여 이 하나님의 영화를 함께 찬양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영화까지를 포함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앞에 당하게 되실, 이제 조금 후에 당하게 되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사실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감당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다름이 없으신 예수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주님과 비교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우리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일은 충실하게 한다고 해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 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로서 주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강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관계없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큰 소리치다가는 낱낱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아프고 힘겨울지라도 예수도처럼 그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권위라도 주셨다면 그것으로 한 영혼을 지혜에서 구원하는데 사용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영생은 죄인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바뀌어질 때 벌써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자신 만만한 천국의 성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홀로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범죄해서 고통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치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주시려 하셨던 예수도의 헌신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뭐 큰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